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국, 그 다음에 세상 왕국이 천년 왕국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이 이 12장 안에 가득히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책이 다니엘서예요. 천년 왕국까지 이제 보여주고, 특별히 12장은 7년 환란기에 후반부 3년 반, 예수님께서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말씀하신 그 기간에 유대인들이 이제 고통받는 것, 또 미가엘 천사장이 계시록 12장에 이제 기록된 것처럼 등장을 해서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것, 그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니엘서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하면서 이교도 세상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뭐 한 15살쯤 된 이런 그 소년들이 믿음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정을 하고, 정말 어려움을 감수하며 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그냥 채소가 아니라 콩을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얼굴이 더 윤택해지고, 그래서 왕의 배정 음식 같은 거,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 이런 거 이제 먹지 않고도,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얼굴빛이 훨씬 더 좋고, 지혜가 이제 좋아서,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3년 지난 다음에, 바빌론 전역에서 이 네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 아주 다니엘서에는 아주 표현이 굉장히 이제 멋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이 바빌론 왕국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살펴봤는데 이 네 사람이 지혜가 네 배나 열 배나 더 뛰어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 그 다음에 용기, 그 다음에 순종.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시대에 본받고 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제 강의 시간인데, 세상 역사를 계시하시는 참신, 이렇게 하고 이제 콜론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리하시는데, 그 치리하시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천년, 이천년, 무려 한 삼천년 이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제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장은 특별히 유대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통치 전체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영어로 얘기하면 Great Chapter, 아주 성경 아주 위대한 그런 장이에요. 로마서 8장, 요한복음 3장, 이런 것과 함께 정말 위대한 그런 장이 여기 다니엘서 이제 2장인데, 여기 2장에는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나옵니다. 2장에 이제 보면 느부갓네살하고 다니엘과 그 다음에 그 세 친구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주인공은 사실은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2장을 쭉 읽어나가고 2장을 또 그렇게 같이 이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장 1절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을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가 잠에서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여기 이제 PPT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참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제 꿈을 이렇게 꾸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커다란 형상이 이렇게 이제 보이고, 근데 그냥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이런 돌이 저 발바닥 좀 밑을 쳐갖고 그래서 저 형상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하여튼 이런 이상한 꿈을 이제 꾼 겁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이 왕국이 점점 왕성하게 되고 커지고 이걸 누구에게 물려줘야 될까, 어떻게 치리해야 될까, 아마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서 잠을 설친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은밀한 오 왕이, 왕에 대해 말하자면 왕이 침상에 누웠을 때 이후에 일어날 것에 대한 생각들이 왕의 마음에 일어났는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분께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를 봤는데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이제 꿈을 봤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왕이 되거나 이렇게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 이런 걸 해보질 않아서 얼마나 힘들까 좀 이렇게 예상이 좀 안 되는데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 제대로 자겠어요? 예, 정말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 정말 대통령이나 뭐 이거 하면은 잠도 못 잘 것 같아.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날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이 바빌론 아버지가 세운 그 바빌론 왕국 해서 이제 아시리아를 다 물리치고 말 그대로 그냥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다스리는 세계 최대의 이제 강국이 되고 뭐 공중 정원도 만들 정도로 하여튼 위대한 그런 업적도 많이 쌓고 그를 이길 사람이 이제 세상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하여튼 앞날에 대한 그런 걱정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2절 가서 보니까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왕이 되고 재벌의 총수가 되고 이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기가 어려운 이런 일이 이렇게 세상에 무슨 권세를 가지고 뭐 돈이 많고 그 다음 해야 할 어떤 것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제 꿈 이야기가 이제 나오니까 꿈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종종 꿈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가서 보면 파라오가 이제 꿈을 꾸는데 잘생긴 암소 7마리, 그 다음에 야윈 암소 7마리, 그래서 후자의 그 7마리가 잘생긴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는 그런 꿈을 꿨고 또 연거푸서 좋은 곡식 7개, 마른 곡식 7개, 그래서 마른 곡식 7개, 이게 좋은 곡식을 다 없애고 소멸시키는 이런 꿈을 꾸잖아요. 이래서 이제 풍년, 흉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13절 가서 보시면 동방의 지혜자들이 왔는데 헤롯을 피해서 가라고 또 꿈에 그런 지시가 내리고 또 요셉에게도 이제 지시가 내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로 이제 탈출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게 나한테 그대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이 꿈으로 일하시는 때가 아니에요. 꿈이라든지 뭐 직통 계시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이제 마지막 날들, 신약시대 이후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 날들인데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해서 특별히 신약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꿈, 뭐 직통 계시 이런 걸 자꾸 찾느냐 하면 일단은 성경이 잘못 번역됐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이거 방언, 예언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이거 방언은 사투리란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사투리를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 이 열두 사도라든지 사도바오, 이건 사투리가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 타 언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를 방언이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더구나 예언하는 거를 사무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개혁성경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개혁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언하는 게 최고로, 뭐 목사보다 더 나은 거예요. 예언하는 권사, 예언하는 자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예언을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오역, 심각하게 오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사랑을 따르고 영적인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언하는 것, 대언.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직통 계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 뭐 이런 거 해서 예수전도단 뭐 이런 데서 연습을 시키잖아요. 연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런 거 연습시키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짓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계시는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주어진 이후에는 다른 계시는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시가 있으면 사람마다 계시가 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직통 계시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또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또 이제 인용을 합니다. 아모스 대언자 가서 보시면 3장 7절에서 이제 8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데 왜 대언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자가 울부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대언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지금 대언자 아모스가 대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자가 울부짖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언의 영이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대언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모스가 내가 하고 싶어서 지금 대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이 말을 하라고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대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은밀한 일, 또 하나님이 경고하고 알려줘야 될 그런 일들 대언자들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지 그냥 행하시진 않는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가 다 대언입니다. 대언. 그래서 여기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지금 여기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기록, 성경 기록이 뭐라 그래요? 대언이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라는 그 대언은 이게 의가 그런 의미야. 동격의 의예요. 성경 기록이라는 그런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자기 마음대로 대언자가 말한 게 아니고, 대언은 옛적에, 다시 말해 성경 기록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기록이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모스 3장 7절 8절 이런 걸 가지고 또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은밀한 일을 알려면 나한테 와라.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다 계시해 주신다 그러고 이러면서 이런 구절들을 오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도 예언이 아니고 대언이고 조금 이따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개인이 뭐 이사 가는 거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 여러분 그런 지저분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건 점쟁이나 마귀들이 하는 그런 짓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 가면 좋으냐 어느 날 이사 가면 좋으냐 누구랑 결혼하면 좋으냐 어느 회사 가야지 이런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하고 음란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예언자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계시해 주신다고 이렇게 아모스 3장 7절 8절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거예요. 오용. 하나님 이런 뜻으로 준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아모스 대언자가 언제 뭐 결혼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국가가 망하고 너희가 멸망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대신 전한 거 이런 의미의 대언이지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런 어떤 일을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이런 것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 이런 데서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AD 95년경에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추가 계시는 없다. 추가.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위기에 빠졌을 때 기도했더니 어떤 마음에 어떤 평안이 오고 그래서 자기가 이런 길을 택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이런 거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직통 계시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넌센스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께서 성도들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세요. 구약시대에 내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구약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추가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직통계시를 찾으러 다니고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술수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우리 예레미야 가서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23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장 25절 25절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한 바를 들었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대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이 일이 어느 때까지 거짓들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속에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에 속임수로 말하는 대언자들이니라.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바알로 인해 내 이름을 잊은 것 같이 저마다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 꿈들을 말하며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생각하는도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2600년 전에 지금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는 바람 시점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내가 꿈을 꾸고 직통계시를 받고 나한테 오라고 이런 거짓 대언자들이 있어서 국가가 멸망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꿈을 꾸는 대언자는 꿈을 말하고 내 말을 가진 자는 진실하게 내 말을 말할지니라. 알곡에 비하면 겨가 무엇이냐 주가 말하느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부숴 산산조각 내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야 여기 가서 보니까 꿈꾸고 이러는 거 이건 그냥 쇠망치 겨 같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쇠망치로 겨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 보라 각각 자기 이웃에게서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가서 하나님 이야기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들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이런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자기 혀를 놀려 이르기를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일 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대언하고 그것들을 말하며 자기의 거짓말과 자기의 경솔한 말로 내 백성이 잘못을 범하게 하는 자들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정말 얼마나 지금 한국에 이런 현실하고 똑같은지 정말 성경이 기가 막힌 책이에요. 예, 2700년 전에, 600년 전에 기록되던 책이 지금의 그 똑같은 그런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서 이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국에 있는 지혜자들을 이제 부끄럽게 하시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서 다니엘서 2장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가서 보니까 왕이 이제 꿈을 꾼 다음에 이게 꿈이 너무 이상하고 또 그 꿈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꿈들을 왕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그러니까 이제 이교도 국가에서 여기 나와 있는 뭐 마술사들, 별을 살피는 자들, 그렇죠? 마법사들, 갈대아 사람들도 어떤 술수를 피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왔잖아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알기에 내용이 근심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4절에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그럼 우리가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너희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왕이 하여튼 뭔가 중대한 걸 본 거예요. 너무너무 중대한 거. 자기 삶에서 제일 중대한 걸 본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꿈도 모르고 뭐 해석은 당연히 모르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통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시려고 무언가를 보여줬는데 이 느부갓네살에게서 이제 그 꿈이 떠났다. 자, 정말 느부갓네살이 꿈을 잊어버렸을까? 아니면 정말 꿈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지혜자들을 위협을 해갖고 바른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강요한 것일까? 지혜자들이 10절에서 11절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주신 사람이 없나이다. 꿈도 모르는데 어떻게 꿈의 해석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사람은 못하는 일입니다. 다니엘도 또 27절에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왕의 얼굴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다그쳐 물으신 그 일,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여기 점쟁이들, 아까 갈대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왕께 보여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47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결론을 내리면 진짜 꿈이 떠난 거예요. 없어져요. 또 기억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모르는데 그 꿈도 알려주고 꿈의 해석도 알려주라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바빌론 왕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지금 식으로 하면 용하다는 점쟁이들이 다 왔는데 한 명도 이 꿈도 찾아낼 수 없고 꿈의 해석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의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의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8절에 그것이 내게서 떠났음 너희가 알므로 시간을 벌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한 칙령은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때가 변할 때까지 너희가 거짓되고 부패한 말들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만 자꾸 끌다가 혹시 왕의 마음이 이제 변하고 이제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용서가 되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보고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꿈의 해석도 내게 보일 수 있을 줄을 내가 알리라. 왕이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10절, 11절 세상에는 사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랬더니 12절, 13절에 왕이 이런 까닭으로 분노하고 심히 격노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니라.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안 되고, 그래도 뭐 좀 용하다는 이런 사람 다 데리고 왔는데, 바빌론 천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다 죽이라고. 이렇게 해서 칙령이 나감에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고, 저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았는데, 여기 이 다니엘과 그 동료들이 나온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된 대로 바빌론 전역에서 이 네 사람의 지혜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하니까 1차로 이제 죽여야 될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제 된 거겠죠. 이게 이제 오늘 1절부터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이제 작정을 하고 이방 땅에서도 나는 이방신들 돌, 나무로 된 거 이런 거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작정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동시에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기회를 잡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마술사들 나오고 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 가서 보시면은 이집트 탈출할 때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10개의 이제 재앙을 이제 보내시잖아요. 그랬더니 이집트의 마술사도 비슷한 재앙들을 다 일으키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집트의 마술사들 이제 제압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의 거짓 대언자들 제압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신약성경으로 오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가서 보면 바울이 이제 키프로스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총독에게 전하는데, 아, 그 옆에 누가 붙었냐면 마술사 바에수가 붙어갖고, 그래서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때 바울이 이 마술사를 제압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또 다니엘이, 또 그의 세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이사야서 41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41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그 다음에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대조가 이렇게 딱 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신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저 부처가 참신인가, 소크라테스가 참신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많이 뭐 신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신들이 진짜 잡신인지 진짜 신인지 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기준. 21절에서 23절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대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금 대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나한테 한번 소송을 한번 제기해 봐라. 야곱의 왕께서, 이스라엘의 왕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해라. 왜 나를 안 믿는지, 왜 내게 그렇게 불순종하는지 하여튼 좀 이유를 한번 제시해봐라. 법정에 와서. 그들은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 보일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너희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석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지금 대신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 심지어 왕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집 거기에서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악한 왕 시대에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여기 너희가 진짜 참 신들이면 그러면 이후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여봐라는 거예요. 보여봐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이제 알 것이다.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라. 그러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3절에 참신과 가짜신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딱 이렇게 마련이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날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진짜 신이면. 여러분 무함마드가 보일 수가 있어요. 뭐 소크라테스가 보일 수가 있어요. 부처가 보일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앞으로 500년 있다, 1000년 있다, 그래서 2000년 있다, 3000년 있다 일어날 그런 일을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참신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기독교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언에 있는 거다. 예언은 참신이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여기 대언, 대언자, 대언하는 사람을 프라핏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라핏. 자, 프라핏 그 다음 장에 가서 옥스퍼드 사전이 뭐라고 얘기하냐? One who speaks for God or for any deity as the inspired revealer or interpreter of his will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그게 프라핏이에요. 예언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자, 대언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거나 해석하는 사람이 프라핏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모세, 엘리야,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 또 오늘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 그렇죠? 예레미야 다 대언자지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전한 말씀은 대언, 하나님이 가서 대신 말하라고 한 대언이에요. 그 대언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사야든지 예레미야든지 에스겔이든지 가서 대언서 읽어보세요. 대언서의 거의 전체 내용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럼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회개 촉구, 그렇죠? 그리고 일부가 앞날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prophet 아니면 이거의 명 동사형인 prophecy 이거를 예언자, 예언 이런 걸 해서 예언,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이건 아주 극심한 오역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변개가 되고 부패가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14장 이런 거를 전 세계 거의 유일한 거예요. 예언으로 번역해 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언 받으러 다니고 뭐 특별 새벽기도 하러 다닌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거죠. 자, 그럼 이 대언의 말씀 고린도전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왜 대언하는 걸 사모하라 그랬냐? 왜 그래요? 성경 말씀이 아직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AD 50년, 55년 경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통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언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거가 옳은지 그른지를 선호 사람이 판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대언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대언자들입니다. 대언자들. 이들은 주로 믿음의 실행과 관련 있는 그런 일을 행했고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 지금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저는 직통 계시로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계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몇 사람이 이게 진짜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야기해준 그런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2000년 뒤에 무슨 세계,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예언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는 단어가 똑같아요. prophet, prophecy 이게 똑같은 말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킹잼 성경에는 다 대언으로 돼 있어요. 왜? 원래 말이 예언도 대언이에요. 하나님이 대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앞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앞날을 예측하는 거를 그걸 우리가 특별히 예언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대언 안에 일부가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대언으로 기록하고 앞날을 예측하는 거면 우리가 말을 표현할 때는 아, 그게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전체를 다 예언으로 번역해놓으면 그 완전히 넌센스가 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거하여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으로, 잘 들으세요, 미래에 대해 막연히 좋은 것을 기대하거나 혹은 헛된 신탁을 받는 일과는 완전히 무관한 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앞날을 예측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에 횡행하는 개인의 기륭에 대한 예언, 제가 잘 될까요 못 될까 이런 거, 그렇죠? 점치러 가갖고 성경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성경은 아까 읽은 것처럼 참된 예언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며 또 참된 예언은 대언자가 전달한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신명기 같은 경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대언자가 말을 했는데, 그렇죠, 그 말한 내용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죽여야 된다고. 이건 거짓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어떻게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해서 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언이라고 하는 게 구약시대에 공포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고 하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자기 목숨을.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나 이사야나 이 예레미야나가 뭐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선포를 아모스 같으면 66장을 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목숨을 내걸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도 52장을 그렇게 이제 한 거고. 자, 그래서 참된 예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합당한 시간에 이게 공포가 돼야 돼요.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 나한테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시죠? 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합당한 그런 시간에 공포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일어난 사건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예측이 돼야 되고 더구나 사람의 명철이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 아, 누가 봐도 통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 될 수가 없고, 더구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달해야 되니까 구약의 대언자는 다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렇죠? 이거 할 때는 목숨을 내건 거예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이게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은 실제로 사건들이 발생하기 수세기 전에 예언이 됐는데, 특별히 여러분 뭐 여자의 씨 메시아가 온다, 이거는 6천년 된 거예요. 6천년, 여러분 6천년 전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냥 쭉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언이 시작이 돼서 세상 역사 끝까지 이렇게 예언이 지속이 되고 성취가 되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은 점진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이사야도 대언하고, 그렇죠, 예레미야도 대언하고, 또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고 한 걸 지금 다니엘이 또 그걸 보고 깨닫고, 그렇죠, 이렇게 조화를 이렇게 이루면서 시대에서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발전하고, 또 동일한 주제를 여러 사람이 대언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그런 그 재림의 말씀, 이거는 너무나 많은 대언자들이 대원에 합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구약시대 대원자들이 본인들이 대원을 하고도 이게 어떤 때 누구에 대한 것인지 조차 본인들이 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서 전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어느 때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본인들도 몰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그래서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뭐 노스트라다무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참 이게 영어로 하면 퍼세틱한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마귀도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그럴 때 저 앞에 이제 자유공원 이런 데 가면 십자매 이렇게 새 통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십자매 가서 물어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맞는다 그러고. 마귀도 어느 정도는 뭔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마귀도 우리 사람보다는 훨씬 더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네, 그러니까 다 돈 주고 거기서 점치고. 네, 여러분 점치를 얼마나 많이 다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0% 거짓말이라면 부각하겠어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용하다고 할 때는 뭔가 있으니까 가긴 갈 텐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그 천사들을 왕좌들, 권력들, 그 다음에 통치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간사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여러분 다니엘서도 가서 보시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 이 영적인 존재가 다니엘에게 오는 그런 그 천사를 막아서, 그래서 결국은 그 천사가 이기지 못하니까 미가엘이 와서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내가 오늘 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사라든지 어떤 국가에 관련된 그런 일이라든지 이런 걸 주관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런 점치는 거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뭐 이 통치, 권력,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거 해서 우리를 얽어매든 그러고 있었지 옛날에. 그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다. 무슨 날 이사를 가든 누구하고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어느 회사를 가든 믿음의 길로 딱 해서 발걸음 뛰고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묻는 거 아니고. 예, 누구한테 가서 묻는 거 아니에요. 가서 점쳐달라 그러고. 예,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대언자들의 기록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니엘서도 공부하고 또 제가 지금 이사여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은 제가 바이블 허브라고 하는 그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많은 주석서가 있다 그래. 주석 써놓은 게 아마 한 30개, 30명 정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런 주석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이사에서 9장 뭐 1절, 그럼 1절에 30명이 다 나와있어요. 30명의 글이. 이 글은 어떤 거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 다 석학이고 성경을 수십 번 그렇게 읽은 사람들이고 성경을 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써놨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보면은 저도 성경을 읽고, 앞뒤 문맥을 보고, 그리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겠나.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묘하게, 어느 면에서 흐릿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그 선진들의 지혜, 노력한 거, 연구한 거, 이런 것들과 함께,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그렇게 해서 저도 배우고, 그래서 배운 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도 해드리고, 요새 이제 이사야서를 9장까지 제가 이제 했는데, 정말 제게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그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이 말씀이 요렇게, 정확하게 요렇게 봐야 되겠구나. 한절 한절을 이렇게 다 보는 거니까, 정밀하게.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 특히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예언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됐고 문자 그대로 예언된 것 가운데 아직 성취가 안 된 건 재림 때 이제 성취가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 중에 절정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언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다. 메시아 예언이 구약 성경에 적어도 수백 군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초림과 재림인데 재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초림보다는 여자의 씨로 오신다. 창세기 3장 15절.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다. 미가서 5장 2절. 처녀로 몸에서 나오신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다음에 메시아 앞에 메시아의 사역을 알리는 전령이 나타난다.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는 거. 이거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그다음에 모세는 신명기 18절 15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에게 세우시리니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나와 같은 대언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3장 20에서 22절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 같으면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그런 제사장이다. 이사야에서 53장 7절 범죄자들과 함께 처형이 되고 53장 9절에는 부자의 무덤에 안치가 된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들으면은 One for Israel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One for Israel.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회심한 그런 사람들이 7분에서 8분 정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 유대인이 예수님 믿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정말. 근데 어떻게 대부분 예수님 믿냐? 이사야서 53장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아니, 이게 7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져다 이거 읽으라 그러면 이게 누굽니까?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사야서에 있어요. 700년 전에 당신이 있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깜짝 놀래갖고. 그래갖고 어디를 읽어요? 마태복음을 들어가서 보니까 다 유대인 이야기잖아요. 예, 이렇게 돼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의 그 간증. 그게 이제 One for Israel이라는 그런 채널에서 계속 올라오는데 그게 뭐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대신 속죄하는 그런 죽음이다. 다니엘서 9장 26절 메시아가 와서 끊어지는데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건 아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성물로 주려고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승천하는 거, 재림하는 거, 승천 올리브산에서, 그렇죠, 사도행전에, 재림 스가랴서 14장에 가면 올리브산에 오시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러한 예언을 이렇게 미리 말하고, 그리고 이대로 성취가 되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열 개만 얘기했는데, 열 개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이건 그냥 거짓말이에요. 10개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1000개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게.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취약함 속으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성경 기록을 주심으로써. 이게 하나라도 틀리면 하나님이 참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자신있게 주신 거예요. 자신있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들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이루신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들은 재림 때 분명히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저 땅에 돌아왔잖아요. 1948년 5월에. 이거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모세의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 이런 거 나오고 하면서 말 안 들으면 쫓겨났다가 맨 마지막에 돌아온다. 이런 내용들이 다 거기 기록이 돼 있는 게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뜻,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계시하신다. 계시, 모루, 성경 말씀으로. 이제는 말씀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구약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들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으로만 하신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왕국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가 나아가야 될 그런 모든 방향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in control. 역사 모든 것을 in control. 딱 하나님이 손안에 쥐고 계신다. 오늘 다니엘서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세상에서도 종종 이렇게 승진하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우리 성경을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기 지금 다니엘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게 꼭 물질적인 복 이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복,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온 우주 공간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 그렇죠?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거를 이렇게 메인테인,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어요. 역사를 운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몸은 죽이는데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둘 다를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른 성경을 통해서 정말 다니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등등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 삶에 이 시간에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많은 영적인 그런 보화들을 우리가 캐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